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본격 사진 인문학 방송 4인방
안녕하세요. 사진 인문학 방송 4인방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저희 여섯 번째 방송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남자 세 명이서 칙칙하게 녹음을 하다가 조금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미소녀를 발해왔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그 스쳐 지나갔던 엘라님이 계셨고, 예. 또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나오셨던 올리브님이 계셨고,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이 합류를 하셨는데, 새로 오신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비라고 하는데요. 원래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사이비라는 게 이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의 사이예요. 그리고 제가 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비라고 했거든요. 괜찮죠?
아니, 톤이 이제까지 저희가 방송했던 톤이랑 굉장히 달라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칙칙한 경상도산에 세 명이서 방송을 하다가 지금 서울어경에 네. 정말 너무 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보리문디들 목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굉장히 표준어를 잘 구사하시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이번에 방송은 조금 다르게 잘 뽑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온다 그러니까 아마 2부에서 합류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 셋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뭐 잘 지냈고요. 조금 제가 촬영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목감기가 지금 들어서 좀 목소리가 그러실 텐데 뭐 저희 목소리에 별 반응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아, 이대로 가도 될 것 같고 방송할 정도는 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바쁘게 한 주 보낸 것 같아요.
네, 주말에 그 또 이제 문화생분들 자녀 웨딩 촬영한다고 또 바쁘셨겠어요.
제가 웨딩 촬영을 원래 안 하는데 또 부탁을 하셔서 웨딩 촬영을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또 뭐 새로운 기분도 들었고 또 축하해주는 마음 담아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선생님 따라서 이제 토요일 연속으로 가방 못지하면서 따라다녔었는데 우리 그 웨딩 촬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업으로해서 안 그럴 그러니까 업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즐거워하는 분위기고 행복한 분위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웨딩을 옛날에 했을 때도 사실은 뭐 결혼하는 당일이 두 부부한테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들한테 참 소중한 날인데 우리나라는 그 리허설 촬영에 전부 다 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에 어떤 벽에 사람만 바뀌는 나 거기서 촬영했어. 그리고 집들이를 가도 그 앨범을 당당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결혼식 당일 앨범은 그냥 누가 왔다 확인 정도의
인증샷.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왜 그럴까? 뭐 서양 같은 경우는 그날이 굉장히 파티 같은 즐거운 세상에서 하루뿐인 그날이기 때문에 그걸 좀 스케치를 해주자. 즐거움을 나중에 그냥 앨범을 봐도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좀 찍어주자 해서 했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업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찍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줄 수 있게 많은 지인들이 이렇게 뭐 부탁을 하시면 제가 찍어드리는데 뭐 업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궁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문화생분들이 또 부탁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도 촬영해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 찍으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찍으셨을까요?
그렇죠. 뭐 좀 틀리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화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화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찍기 때문에
화각이 뭡니까?
아, 보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렌즈마다 넓게도 볼 수 있는 렌즈 좀 멀리 있는 거 땡겨서도 볼 수 있는 렌즈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표준 화각을 즐겼어요. 한쪽 눈을 찍어 시간을 바라보는 풍경 그 정도 풍경으로 제일 포인트는 뭘까요? 그 사람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을 찍고 아무런 아름다운 꽃을 찍어도 그 신부가 활짝 웃을 때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도 미용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웨딩 촬영할 때그 직전에 신부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나 결혼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웨딩 할 때는 싸우거나 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그렇죠.
들어. 그런 다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작가님이 보실 때는 그 우울함이나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텐데,
그렇죠.
그럼 솔직하게 찍는다고 그 우울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찍고 그러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걸 봤을 때 또,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장면을 보면 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 또 흡사하게 될까봐
예.
즐거움만을 찍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예쁜 신부도 있고 안 예쁜 신부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죠.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되는 게 사진가의
네.
몫인 것 같은데, 이 신부한테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각기 틀려요.
네.
어떤 신부는 옆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 있고,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분도 있고,
네.
또 활짝 웃을 때가 아름다운 분도 있고, 되려 웃지 않을 때가 아름다운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급선무,
네.
사진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찍어드려야,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그죠? 보통 분은 이런 분 계시죠? 치아 교정을 하는 신부 같은 경우. 활짝 안 웃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알죠, 콤플렉스라는 걸. 근데, 대략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치아에 보철이 끼어 있더라도, 활짝 웃을 때가 더 아름다워. 막, 입술에 신경을 쓰고 힘이 들어가 있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 것보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던졌을 때, 뭐, 활짝 웃을 때그 모습은, 그래서 사진가들은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황홀한 모습은, 그 사람이 미소 지을 때다. 활짝 웃을 때다.
저도 그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웨딩 촬영 이렇게 쭉 지켜봤었잖아요. 제가 기분 좋았던 게 특히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신부 둘다잘 웃었어요.
그렇죠. 너무 활짝 잘 웃으신 분들. 자, 안 웃는 또 성격상 안 웃으시는 신부도 계시거든. 그럴 때는 어떤 분위기가 이분한테 고유한 분위기인가, 대표되는 분위기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샷부터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 신부하고 얘기도 하고, 뭐 신혼여행은 어디 가느냐, 어떻게 연애를 했느냐, 프로포즈는 받았느냐. 그 이제 실수했을 때가 있어. 프로포즈를 받았느냐 했는데 막 신부가 울기 시작할 때, 안 받았는 거죠. 갑자기 그 억울함이 밀려오면서, 뭐 메이크업은 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면 이제 대략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어쨌든 뭐 제일 그 근본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
이제 개인 에피소드인데, 제 결혼할 때한 5년 전 이제 할 때, 저희 와이프가 미간에 주름이 있었거든요. 이게 컴플렉스였나 봐. 저는 전혀 그런 걸못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리허설 촬영한다고 딱 만났는데, 뭔가 표정이 좀 어색한 거야. 남자들 그런 거 무대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이프 친구가 이제 들러를 해준다고 왔는데, 저희 다들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와이프 친구가 딱 들어오자마자, 가시나니 주사 맞았네, 이런 거야. 미간이가 필려고. 와이프 병원에서 일하니까 뭐 3만 원인가 주고 이게 보톡스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주름은 펴졌어요. 주름은 펴졌는데 그
어색한 거지?
보톡스 때문에 얼굴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결혼식 날 그때까지 그 마비가 와가지고 저희 와이프 사진 보면 웃은 사진이 없어요.
그런 신부도 있었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미소가 어색한. 웃고는 있는데, 왜 저리 어색하지? 어색하지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지인분한테 여쭤봤더니,
보톡스.
보톡스를 맞아서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희도 6개월 전에 보톡스를 맞으라고 미용실에서 말씀을
역시
해드려요.
전문가. 역시 전문가 보니까 방송이 달라지네요.
예. 6개월 전에 보톡스는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술이나 이런 거, 그 외의 것들은 수술을 한다든지 1년 전.
1년 전에.
예, 1년 전에서 2년 전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전에 해야 보톡스가 이제 기운이 약간 떨어져요. 그때가 좀 이제
잔스럽구나.
자연스럽죠.
아,
예.
우리만 하는 거지.
청취하시는 분들,
네.
여기 참고해서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따로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웨딩 이대로 좋은가?
이비님이.
괜찮은데. 요즘 막 보니까 웨딩 스냅 강의도 하고 막 따로 특강이 있고 그러던데. 네.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
아니, 미용실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즘엔 엄마들도 그 시어머니, 네. 홈주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나 이제 친정어머니나 이 관리를 다 하십니다. 예. 그렇죠.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시려고. 네. 예.
요즘 뭐 시어머니들이 자기가 신분 줄 알고 이렇게 예. 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예. 많은데. 예.
윤다도 워낙 다 젊으시니까.
아, 예. 그 말은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었죠.
아, 사실 그 이비님이 이 방송에 이제 합류하실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게 이비님이 워낙 또 이제 뭐 미학이나 철학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그 네. 저희 톨이나 제가 그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 좀 해주십사 했었는데 오히려 뷰티 쪽으로 내용이 네. 네, 일단 웨딩 사진 여기까지 네, 얘기를 네.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의견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팟빵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이제 네. 첫 번째로 이제 올가닉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자 사람마다 소리 크기가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이 커버가 잘 안 되는 게 원래는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마이크도 각자 하나씩 차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오디오 믹서를 써서 제대로 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스튜디오 자체가 그냥 선생님 작업실 예, 공사장 주변에 있는 선생님 작업실에서 한 데다가 마이크도 하나를 가지고 하고 또 저희 세 명 모두 이게 뭐 오디오 쪽에 뭐 되게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발 세발 특히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듣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다른 좀 순위 높은 그 잘 정제된 방송에 비하면 아마 부족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제 그 방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또 등장했으니까 조금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시행착오로 겪고 있거든요. 녹음을 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조금 다음에 때는 조금 바꿔보고 하는데 조금씩 그나마 좀 좋아질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조금 여건이 된다면은 뭐 마이크를 또 따로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분들께 이제 조언을 얻어가지고 제가 오디오 믹서나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실력을 조금 더 키워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참아 주십사 하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 때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선생님이 네. 그 대구에 사시는 분이고 가끔 뭐 연락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진을 찍자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현쌤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진을 찍자님이 아닙니다. 닉네임이 같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분은 사진 찍자 사진을 찍자님이 아니라 사진 찍자님이시죠.
예, 네, 다른
분이 남자분이시죠.
예, 예.
이 여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딴 여자입니다. 네. 그러면 네.
뜬금없었을 것 같아요. 저 한 네. 번도 연락해 본적 없는데 가끔 네. 뭐 연락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이번에는 그 또 사진을 찍자님께서 네. 의견을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6회 방송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자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 주셨는지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 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빠져들면서 사진 작가들처럼 어떤 주제에 심도 있는 사진을 찍고 싶지만 어떻게 그 주제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찍는 즐거움에 있다가 머무시다가 이제 나도 뭔가를 의미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걸로 가면서 되려 이제 주제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뭐 주제를 먼저 정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사진을 찍고 주제를 정해야 되는지 뭐 그런 말도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주제라는 게 왜 우리가 지금 사진 이외에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주제라는 게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지금 사는 삶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 뭐 도시 생활을 보면서, 아니면 자기 삶을 보면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기 주제를 찾아라, 자기를 찾아라는 건데, 자, 사진 예술 개론, 이제 한정식 선생님이 적으신 사진 예술 개론에 보면, 자, 주제란 사진의 의미인데, 사진가가 사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소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주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폭을 가진 무의식도 주제가 될 수가 있고, 뭐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아니면 시대의 어떤 아픔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서정성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문학적인 소양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근데 문학적인 소양을 너무 접근을 시키면요, 문학은 문학으로서 표현해야 되는 게 가장 적합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내 주제를 사진으로 표현해야 가장 적합한 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생각이 단답식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쭉 듣다 보시면, 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전문각 씨가 펴낸 그 사진집 있죠? 윤미네 집. 윤미가 태어날 때부터 시집 보낼 때까지를 찍어서, 윤미네 집이라는 사진집은, 이 사진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내 직장 생활의 우울을, 아니면 고됨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애틋함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이 주제를 찾는 몫을 뭘 잡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내면에서 무엇을 찍고 싶은가에 소리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당장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이게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카메라 조작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그렇죠.
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우리 사진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죠. 사진이 회화하고 자꾸 접목시켜요. 회화는 그리는 것 자체가 주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조형세포를 직접 입력을 하니까. 근데 사진은 찍는 것 자체가 주제일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 언어처럼 활용하는 것 자체가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가 있고, 사진은 한 장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10장, 20장. 그래서 사진학과에 들어갈 때뭘 보죠? 포트폴리오 10장을 보죠. 자기 감정의 어떤 덩어리. 그렇게 해서 내보일 수가 있는데, 자꾸 사진을 회화의 한 장면으로 보니까 멋진 장면 하나를 찍으려고 하시니까 주제가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일출을 찍는다고 그거 뭐 일출 이상의 주제가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본 장면의 복제일 뿐이지. 그래서 일출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나타낼까? 그 사진이 더 힘든 이유야. 슬플 때 시인들은 슬픈 시를 쓰면 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슬플 때 슬픈 곡을 연주하거나 작곡하면 되고, 슬픈 그림을 그리면 될 텐데, 이 사진하는 사람들은 찍으면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이걸로서 내 슬픔과 어떤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른 예술가에 비해서 어때요?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외국 예술가들은 인정해요. 사진 하는 너희들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회화가 있는 장점이 있죠. 막 꿈과 욕망을 비 오는 날 여기서 그릴 수가 있죠. 사진 찍을 수가 없어. 당신이 발이 머무는 곳에서 찍히는 거지. 그래서 꿈과 욕망을 찍때 이걸 어떻게 골라서, 자, 무슨 말입니까? 사진을 몇 회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진을 찍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사진은 고르는 걸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단어가 많다고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정말 평범한 언어인데 그 위치에 있을 때 엄청난 우리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랑은 첫사랑 얘기를 세 명이서 하는데 갑자기 정치 담론의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깨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톤과 어떤 프레임과 어떤 느낌들의 사진들을 모아서 10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하셔야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 이제 밖에 뭐 주말에 이제 출사를 나가신 한 동호회 분을 예로 들어서 아침에 이제 집 문 밖을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 뭐 인사동에 가서 뭐 서울 북촌에 가서 찍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쭉 찍고 쭉 찍긴 다 찍었어요. 그게 뭐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었는데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중구난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고르는 건 그럼 어떻게?
자 일단은 프레임별로 이제 초보자들은
네.
프레임별로 고르시는 게 좋겠죠. 가로는 가로. 세로는 세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말을 할 때 일정한 톤을 갖고 얘기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톤 자체가. 자, 그게 1차적으로 시작되는 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갈 건지, 가로면 가로로 갈 건지.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가면 뭐가 있죠? 흑백은 흑백으로 갈 건지, 칼라는 칼라로 갈 건지. 자, 우리 사진 공부하면 항상 사진 하는 동안 잊혀지지 않고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노출. 사진의 밝기. 이건 우리 사람 목소리를 짓는 톤이에요.
아, 노출이 톤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토날리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노출하면 조금 더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아,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건데, 사진적으로 보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왔느냐,
네네.
어두울 것이냐, 이 톤을 갖고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진 참 자기 감정이 개입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복제라서 자기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원초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톤이에요. 그래서 사진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 밝아 중간 톤이 됐다가 이러면 어때요? 목소리 톤이 뭐 하다가 갑자기 중후하게 갔다가 갑자기 뭐 중간 톤이 갔다가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고 이렇게 감정이 복받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그 노출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많이 있나요?
아무런 특히 흑백 사진이 그래요.
네.
톤만으로 감정이 전달돼요. 톤이 굉장히 중요한 연주예요. 사진가들한테. 그래서 연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정을 할 때 연주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 톤을 잡기 위함이거든요.
그 연주한다는 말은 누가 처음에 만들어냈나요?
앤셀 애덤스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빌림은 악보요, 윤화는 연주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렇죠. 사진가들이 한 번씩 인터뷰에서 툭툭 던지는 말들 보면 어떻게
사람 환장한다고 하죠.
환장하게 만드는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툭 찍는 것만이 이거는 다큐멘터리 사진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록으로서는 뭐 그냥 찍고 바로 보여줄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우리 예술 사진 아니면 자기 감정을 노래방에서 이제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는데 감정이 없을 때가 있고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 음정 박자 좀 틀린데도 자기 감정을 실어서 막 목소리 갈라져. 갈라지는데도 그 감정이 김현식 씨 같은 목소리. 막걸리 한 3대 정도 먹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막 자기가 소리를 막 지르지만 거소의 감정이 실리는 그런 것처럼 사진에도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뭐 미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단계가 별로 없어요. 이제 붓하고 캠퍼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진은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생각하는 게 전달되는 과정이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재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화로 할 것인지 수채화로 할 것인지 조각도 뭐 어떤 방식으로 표면을 할 것인지처럼 사진도 벌써 선택이죠. 사진은 특히 선택이에요. 어떤 카메라, 어떤 렌즈, 어떤 톤, 어떤 장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톤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프레임을 선택할 것인지, 그걸 찍기 위해서 어떤 카메라, 어떤 렌즈를 선택할 것인지. 모든 게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사진이 갖는 어떤 매력들 중에 하나가 그 선택을 통해서 갖는 또 우연성. 미술은 우연히 멋진 작품이 나오기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사진은 우연히 멋진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딱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요소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그게 찍혔는데 와 그냥 찍을 때보다는 너무너무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었죠. 와.
가끔은 다시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그럼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진의 어떤 매력 뭡니까? 지금 누군가 저를 찍으면 제가 다시는 내어줄 수 없는 포즈, 삶에서 유일한 포즈였다는 거죠. 연사로 12연사를 찍어도 매 순간 내가 살면서 보여준 유일한 포즈. 그래서 사진이 존재론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이게 종합예술이 아닌가요?
종합예술이고 싶죠. 삶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고.
연주도 하고.
연주도 예. 하고.
칼라도 입히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진을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진을 단순하게 하면 좋은 카메라 사서 찍고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을 배설하기도 하고
네.
또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제를 잡아서 어떤 자 어떤 주제들 요즘 뭐 무표정에 대한 주제도 있을 거고 그건 작가들 사진을 좀 보셔야지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죠? 저번에 전시회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이 상장을 받고 찍혔어요 거리두기를 하고 근데 아이들은 웃고 있지 않아요. 성마에서 상을 타고 피아노에서 상을 타고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타고 사생대회 다 상을 받았는데 애들이 웃지 않고 있어. 그럼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당연하게 이 아이들이 누구를 위한 취미를 하고 누구를 위한 상장을 받고 있는가. 뭐 그런 요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많은 좋은 작품을 접하시면서 자기가 아 맞아 나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떠오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여행을 이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패키지도 가보고,
그렇죠.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하셔야죠. 건가요?
흔히 동호회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기존에 이제 사진 좀 찍으셨던 분들이 맨 처음에 풍경 사진도 찍어 보세요. 뭐 일출 사진,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또 인물 사진, 모델 사진도 찍어 보세요. 아니면 뭐 그렇지. 접사, 매크로 네네. 사진도 찍어 보세요. 여러 유형의 사진 다 찍어 보고 자기가 혹하는 분야를 좀 뭐 파고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요. 어제 제가 인천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주부분이 몇 개 되시는 주부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있으니 제가 정상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진을 배우면서 반드시 일출을 찍어야 된다는 왜 꼭 일출을 찍어야 되지 생각을 자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출을 찍으러 새벽에 출발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안 찍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왜 일출을 꼭 찍어야 되지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를 생각하다가 사진은 이제 우리 지금 인문학 수업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제가 정상이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가 좋아서 비싼 카메라를 사시는 분도 있죠. 저는 사보라고 하지 사지 말라고 말씀 안 드려요. 사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생기니까. 사봐야지. 자기가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바로 내려놔지나요? 그거는 굉장히 욕심이죠. 슬퍼서 우는 사람한테 울지만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울음이 안 나올 때까지 실컷 울어.
네.
눈물이 메마를 때까지 울어. 라고 해야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어렵습니다. 네. 실컷 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사진 찍은 거 중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뭐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뭐 흑백이면 흑백, 여러 가지 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이제 골랐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이제 고른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스토리를 스스로 뭐 만들어낸다든지 그 안에서 또 주제를 뽑아내는 그런 요령은 또 없나요?
그래서 뭐 시퀀스 포토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시간의 시퀀스, 공간의 시퀀스 이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라. 뭡니까? 우리가 일출을 아니면 일몰을 그냥 한 장 찍고 발전 보통은. 근데 일몰이 되는 과정을 삼각대를 고정시켜놓고 쭉 찍어서 다섯 장을 보여준다. 해가 집니다. 점점 더 집니다. 해가 산 등성이 반을 가렸습니다.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아예 새카매졌습니다. 를 보여준다면 돼요. 아마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그 화자, 이제 얘기하는 사람 옆에 서서 같이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 하나의 일몰, 멋진 일몰뿐만 아니라 그 일몰을 그 시간 동안 같이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준다면
네.
아, 최고의 사진 네. 아닐까요?
함께하는 느낌.
그렇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도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시간의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한 나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 요령이 있죠. 뭡니까? 앵글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나 각도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계속
빛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려면 네. 제 시선이 이렇게 해, 자 조금 전에 해가 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집니다. 점점 집니다. 더 집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아득히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걸
네.
해가 집니다. 어 로웨어로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시선의 흐트러짐이 있겠지.
네. 제가 오디오인데 자꾸. 아,
네.
상상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높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네, 찍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비님을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움직이면서 본다면 아 네.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관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예요.
네.
그죠?
어렵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1부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저희가 계속 뭘 찍어야 될지 주제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점을 가지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나는 어떻게 사진을 찍고 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있다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현생 말고 은근슬쩍 살짝 지금 합류한 토리부터
광선 나올 것처럼 내가 나타나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그 사진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돌려서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네. 어떻게 사진을 찍고 있냐고
주제라는 게 꼭 정해진 게 아니라 말투라는 게 자신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주제를 꼭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본질로 들어갔거든요.
그 토리가 네. 그 반응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을까?
반응하는이라고 하면은 그날 그날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뭐 정말 직접적으로 찍을 때도 있고 돌려서 모든 풍경을 담고 싶은 날도 있으니까 주제를 꼭 정한다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사진이라는 인지만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토리 얘기는 이제
네.
자기가 그냥 하루하루 느껴지는 반응을 찍고 싶다, 느낌을 찍고 싶다. 뭐 우리 전자에 얘기했던 뭐 감정의 배설 같은
네.
그런 이미지 예술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독백을 하듯이
네.
그냥 툭툭 던진 번역전의 감정들이 있어요.
네. 토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토리님의 사진이 또 아주 궁금해집니다. 이게 작가와의 만남을 하다 보면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르거든요. 보는 사람은. 그리고 늘 저는 감정이 달랐다. 이때 달랐고 저때 달랐다라고 했는데 또 제가 볼 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궁금증이 예.
자 다음 주에는 유희님이 예. 토리 사진을 보고
네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맨 처음에는 일출 사진 찍고 모델 사진 찍고 이제 그런 사진 쭉 많이 찍다가 어느 순간 약간 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이게 의무적으로 성취형의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아, 찍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주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순천만 일출 일몰을 찍었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열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날씨 좋을 때 갑자기 출발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완성형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찍을 때 제 옆에 보면 수백 명의 사진 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찍고 있거든요. 내가 뭐하러 이 사진 찍나 어느 정도 좀 회의감도 들었을 무렵에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나만의 사진을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내 감정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으려니까 이렇게 사진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냥 놀다가, 책을 보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찍어보라는 그 문구를 보고 제 막상 사진을 찍어보니까 한 2년 정도 사진 찍었었는데 막상 제 가족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제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시간에 대한 시퀀스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애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바래다 주는데, 똑같은 장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는 길에 있는 중간에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혀서 항상 찍어요. 매일 똑같은 프레임으로. 매일 그 365일 늘 찍고, 또, 한 달에 매월 첫날은 광각으로 뒤에 있는 산수유 나무도 같이 나오게끔 찍어요. 네. 그래서 매일 찍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뒤에 있는 산수유 나무까지 같이 걸쳐서 이제 시간의 흐름도 표현되게끔. 그게 제가 그걸 8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이제 그걸 완성을 해서 하나 액자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계절성도 나타날 거고, 애들이 커나가는 모습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또 찍다 보면 뜬금없이 그 벤치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언니들이랑 얘기 나누는 저희 애들이 찍힐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찍히기도 하고. 네.
좋은 작업인데?
네.
근데 또 아까 토리님 얘기 말고 그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진을 보지도 않았는데 사진 잘 찍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전 오히려 지금은 그냥 오토로 찍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그 뭐 F가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서 찍었는데, 지금은 그냥 찍는 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연관이 돼서 다른 주제도 찍었는 게, 퇴근길에 제가 이제 문을 열기 직전에 이제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애들이 뛰어나와요. 와이프도 나오고. 이제 문 열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상관없이 저 그냥 무조건 셔터를 딱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애들이 자고 있어서 아무도 없는 현관이 찍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희 첫째가 뭐 아빠 그림 그렸다고 어린이집에서 그 그림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와이퍼 요리하다가 국자를 들고 나와서 반겨줄 때도 있고,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프레임 속에서 찍히니까 그것도 자만의 또 시리즈 작업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는 뭘 찍어야 될지 몰라서 애들은 이제 벤치 앉아서 매일 찍다 보니까 애들 뒷모습도 한번 찍어보고, 뒷모습 시리즈도 한번 해보고 있고, 이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개쯤 하고 있거든요.
어우,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 사진이 약간 상상이 돼요. 그렇죠? 지금 그루님은 상상이 되고, 이야기 속에 상당히 겸손하시고, 예,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찍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너무 평범해서 깜짝 놀라시네. 예.
거의 이제 평범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 그걸 보면서 그 얘기는 이제 앙그리 얘기일 수도 있고, 나의 예.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얘기로 번져가는.
네.
그게 이제 사실 힘인데, 굉장히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그냥 뭐 지금 상상만 해도 좀 흐뭇한
네.
그런 장면일 것 같고 네. 또 기대가 되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조금 이제 현대 사진으로 가면 이게 신민석으로 가면 또 좀 초현실적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김아타 씨 같은 경우도 그죠?
네.
김아타 작가도 뉴욕거리에서 8시간 동안 셔터를 열고 찍었단 말이죠. 8시간 동안 셔터를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도 안 찍히죠.
네.
안 보여요.
네.
움직이는 것들이 남아있는 건 건물들밖에 없고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생뚱맞은 어떤 초현실적인
네.
감각 또 하나 보여주려는 건 뭐지? 결국 8시간 속에서도 시간 앞에서 사라질 인간에 대한 얘기 결국 사라질 것들인데 왜 이렇게
네.
바둥거리고 사니?
네.
하고 뭐 물음을 하나 던질 수도 있고
네.
사진이 갖는 어떤 역할들인데 마무리 작업은 굉장히 평범 이야기로서 접근하기도 좋고 하지만 쉽지 않은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고 뭐 내년 7월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뭐 개인전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윤민의 집 사진집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그 아이디어를 얻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그 윤민의 커가는 과정을 그렸었는데 그게 쭉 이제 시집갈 때까지 완성된 그 사진집을 보니까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사진집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흐뭇하면서 그 네. 사진이 갖고 있는 힘을 그대로 보여줘. 네.
대중들이 많이들 공감을 하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시간이 개입돼야 되고요. 오늘 윤미가 태어났다고 그것만 찍었어도 안 되고 윤미를 시집 보낼 때까지 그 작업 중에서 벌써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정말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몇 장을 골랐나? 그리고 그 커 나가는 과정, 내 삶의 과정들을 진솔하게 그렇게 그거는 어떤 연출가 필요 없어요.
아,
그죠? 그런 종류의 사진이에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연주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윤미가 처음으로 교복 입었을 때, 처음으로 뭐 머리를 묶었을 때 그런 사진들이 쭉쭉쭉쭉 있으니까
정성과 사랑과 시간.
벌써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자체가 연주예요. 그래서 아주 기교를 많이 부리는 연주도 있지만 아주 다이렉트하게 그죠? 트라이트하게 딱 보여줬을 때 직관적으로 이거 자체로도 너무 기교 필요 없어요. 이 노래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감성에 젖어요 하는 것처럼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집은 그런 걸 절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힘이 있는 사진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 부재가 이제 하진이네 집인데 아류작으로 이그 애들 커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을 담는데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시리즈 작업을 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 열고 그냥 오토로 찍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떨 땐 노출이 안 맞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또 그냥 맛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찍는데 뭐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표는 7월 달에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이터 앞에서 저희 가족만의 사진전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찍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는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안거류가 얘기했던 우리 가족을 관찰하면서 그걸 찍고 싶다는 욕구가 욕망이 아니면 어떤 사진집을 통해서 또 힌트를 얻고 그런 것처럼 주변을 잘 관찰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죠? 어떤 사진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화가들처럼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세밀하게 바라볼 힘이 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죠? 우리 초점 맞는 건 눈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손을 보고 얘기하고는 교육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가들은 손을 보고도 얘기해야 되고 어깨선을 보고도 얘기해야 돼. 그게 감정이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 아마 와, 저게 저런 감정을 갖고 있는 물건이었어?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1부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뭘 찍어야 될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사진 아마추어들이 얘기하는 담론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2부에서는 이걸 조금 정리된 언어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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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달라.
네. 2부는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